행사를 들었나니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시딤은 요단강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던 곳입니다. 그 연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던 곳입니다. 시딤은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공식 선포한 곳이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한 곳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명을 요단강을 건너서 보내면서 명합니다.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 성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5마일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 성읍입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성읍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조그만 도시국가들, 우리 시티 스테이츠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로서 성벽이 있는 여리고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마을들로 구성된 하나의 왕국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은 왕이 있었고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면서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명한 이유는 여리고 성이 요단 계곡으로부터 가나안 중부 고원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 계곡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고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북쪽, 남쪽, 서쪽, 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정탐꾼들은 떠나는데 이들의 정탐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 성읍 주민들을 포함한 요단강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 모두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아모리의 두 왕 옥과 시혼 이들을 다 쳐부수고 이들의 백성들을 멸절했다 하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국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대군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 코앞에 집결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의 모든 주민들은 여리고 성을 거쳐가는 모든 여행객들을 눈을 부릅뜨고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은 잘은 모르지만은 시딤에서 직선길을 택해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지 않고 먼저 북상해서 멀리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북서쪽으로 내려와서 이 여리고성을 서쪽으로부터 들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창기 라합의 집이라고 번역합니다. 라합의 집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중간 기착지라서 여행인자 술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정탐꾼들이 의심받지 않고 숙박하면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2, 3절을 보시면은 여리고 왕은 어떻게 알았는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당시 창녀들은 종종 여행객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너 애국의 의미를 다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내게 왔었지만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이들은 저녁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나가서 쫓아가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고 말해줍니다. 왜 이들을 빨리 내보내는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수색하면 자신이 지붕에 숨겨놓은 정탐꾼들 잡히게 되고 자신은 나라에 대한 반역죄로서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편,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일대에 도박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급히 성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 나루턱으로 가는 길로 향합니다. 그러자 성문은 곧 닫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문은 닫혔다. 지금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에 땀을 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그만 도시국가, 조그만 성읍에 정탐꾼들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한번 닫히면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시점에서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잔뜩 서스펜스를 조성해 놓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잠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 진입도 못했고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도다.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도 이 얘기를 듣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왜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떠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0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들었다고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40년 전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둘째, 너희가 얼마 전에 요단 동편의 강국인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당시 고대 민족들에게 서로 간의 전쟁은 자신이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 강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약하면은 패배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라합이 얘기한 두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민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애굽과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다시 11절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두려워서 용기를 잃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하나님은 위의 하늘과 밑에 땅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양극단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곧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 하나님이 태양신, 바람신, 폭풍의 신, 오만 잡신들을 포함한 모든 신들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에스타르가 아니라 너희 신 여호와의 진짜 신이다, 유일무이한 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방인 땅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방인 창기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듣고 기억해야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12절서부터 14절을 보면 라합은 이어서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고. 라합은 남편과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창기 짓을 계속하고 사니까 다 도망갔었는지 모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면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 예전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첩자들과는 100% 달리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실 때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조건을 한 가지 답니다. 너희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누설치 아니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의 보호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매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줍니다. 여호수아서 기자가 8절에서 끊긴 이야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도망가게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추격하러 나간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갔으니 3일 동안 너희는 여리고 성 서쪽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명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네 아비의 가족을 모두 네 집에 모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가 나중에 공격할 때 그것을 보면 네 집인 줄 알고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으리라고 말해줍니다.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라. 첫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을 두루 칠 때 양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두 생명을 구하리라. 22절 이하를 보면 정탐꾼들은 3일간 산에 숨어 있다가 추적하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4절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라합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때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제가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2장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수없이 본 소위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A, B, C, B-, A- 기법으로 한 얘기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먼저 얇게 자른 식빵을 하나 놓고 그 위에 레터스나 도마도나 아니면은 피넛버러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가장 맛있는 햄 한 두세 조각 놓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레터스나 토마토나 또 각종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나머지 빵 하나로 마무리하듯이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있는 빵 조각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라합이 여리고 왕으로부터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면은 이번에는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한복판에 라합의 놀라운 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듯이 2장 이야기의 꽃은 라합의 개종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큰 교훈을 얻기 전에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예를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종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자 먼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두 아무리 강국의 왕 시혼과 옥의 나라를 전멸시키신 것을 들었다. 이전에 어디에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들었다. 이것이 라합의 구원의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열 가지 기적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심판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왜? 라합의 집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무역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심판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 남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보고 가슴이 심히 떨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간접적이지만은 하나님의 현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행사에 부딪혔을 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라합은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전할 가치가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여호와께 맹세하라. 라합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통교리를 설파하고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입술로 떠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믿었기에 그 하나님에게서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서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여호와를 따르기 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죽일 여리고의 원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 여리고 모든 백성 등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유일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말하는 참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오늘 이 주보가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 듣듯이 짤막한 설교 제목 성경에 없는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하는데 익숙해 있기에 너무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 그러나 제대로 썼다면은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나니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는이 아니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나에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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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이거 이방인 창기 라합은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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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라합은 산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기에 여리고 성읍 주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다른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손들까지 구원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라합이 전한 복음을 믿고 라합과 같이 운명을 하기로 결단하고 라합의 집으로 피신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권면을 거부한 롯의 사위들과는 달리 이들은 라합의 권면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구원받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단지 죽임당하는 것만 면하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는 선조가 되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특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서 보듯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생 라합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똑바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세상에서 멸시하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기생 라합은 영화롭게 된 겁니다. 당시 여리고 성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사가 요단강 저편에 나타나기 전에는 모두 평안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구역 예배 시간에 묵상한 누가복음 17장 말씀대로 노아 때 모든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롯 때 홍수와 불벼락으로 모두 죽임을 당할 것 상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듯이 이때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죽을 것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수백 년 동안 서 있었고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 가운데 하나로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세히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성벽 무진장 두꺼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보초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탈취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 저편에 나타나기까지는 가나안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변에 불경건한 이방 민족들에 파묻혀서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매일 몸을 팔고 살았던 창녀였기에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도 없었습니다. 삶을 위한 고귀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떠났는지 없는지 자식도 떠났는지 없는지 모르기에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마지못해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첩자 같다는 것을 감지하자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신이 말로만 들었던 소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경건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들리는 자들은 자기를 다 욕보이기 위한 자들이고 다 돈을 벌기 위한 자들인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생 라합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도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평생 타락한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듯이 라합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결과 라합은 비록 하나님이 싸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를 침공했을 때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편입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선포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요나가 이방인 나라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서부터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지 누가 알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고 교만하게 건방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한 자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여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내가 가버나움과 베데스다에서 행한 이 기적을 이방인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 라합의 개종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도 라합과 같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호문에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믿음의 전당에 안치된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에게는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25년 만에 천신만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일체 불평불만하거나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제단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며 잠시 악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 순종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예수 믿었더니 아들 낳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너무나도 좋다 하는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산 믿음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너희 가운데 배고픈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또 따뜻하게 하라 하면서 그 얘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짝에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그게 두렵다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 믿음의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입으로는 우리가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 너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냐? 나는 행위를 보이겠다. 네가 정말 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행위를 보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브라함과 라합 둘 다 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순종했기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함께 라합을 예로 든 겁니다. 믿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또 가슴에서 일어나는 뭉클한 따뜻한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정통교리를 믿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기자는 2장 25절에서 그녀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합은 행위를 동반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외 없이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이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멘. 100% 맞는 얘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같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 후배들에 둘러싸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66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천분의 일도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환경은 그처럼 열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자 두렵고 떨려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리얼했습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주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 수많이 들으셨습니다. 라합의 수천 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어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이구 이러면 나도 죽겠구나, 나도 지옥 안방으로 가겠구나, 나도 불벼락 맞아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3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수없이 듣고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도 수없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 얘기를 들려주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려주시면은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려주시면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안방으로 가겠구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크게 악한 짓 하지 않았는데 그저 고운 배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연락하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음부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두렵고 떨려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왜?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적은 자가 누구라고 하는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이쿠 나도 지옥 가겠구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식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부모들 오늘날 젊은 부모들이 99%가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면 사죽을 쓰지를 못 쓰고 공공장소에 가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딴 사람들 얘기하기도 못하게 하고 모든 평강을 다 깨는데도 좋다 좋다 그러고 삽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모든 젊은 부모들이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식을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때리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물론 자신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는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자식을 키워갖고 되겠는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 대부분 세상에서 뭘 좀 이루어 볼까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 듣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박사학위 좀 한번 해볼까? 세상에서 어떻게 장사 좀 해갖고 돈 좀 잘 벌어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교회를 똑바로 다녔으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가 없는데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 말씀 들으면 어이구 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반 이상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합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을 만민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치게 살았던 삶을 버려야 한다 하는 얘기.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고 다녔나이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라합과 같은 사람들 볼 때 멸시하거나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들 대부분과는 달리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오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땡 따는 장사가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고개가 뻣뻣해서 나는 내가 버는 모든 돈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나이다, 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하고 남을 이렇게 돕고 했나이다 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지 못했는데, 올라와서 한 유일한 것이라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밖에 없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 라합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외적인 존재로서 정말 더러운 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합은 그렇다면 누구냐? 예외가 아니라면 뭐냐? 바로 우리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완성하신 우리 성령의 법을 들이대면은 우리는 모두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자라고 하시고 너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는 간음한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악하다 악하다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악하냐? 오죽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자식 둘을 주시고 둘 가운데 하나가 나머지 형제를 죽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형제도 죽이는 자들입니다. 남 죽이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마리도 없고 우리 가운데 의인도 단 한 마리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시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처럼 교회 오래 다닌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첫째,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왜 저 창기와 같은 깨끗한 양심이 없는가? 내 마음은 왜 저 창기와 같지 못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가? 주님 앞에 목이 왜 이렇게 꼿꼿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세상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어느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이유는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이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들이 뒤집어지기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주일이건 구역예배건 3일예배건 새벽기도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에 큰 하드디스크에다가 계속 때려 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옳지 못한 삶 하나하나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전에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찾아가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이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물이 지극히 귀한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 뒤로 제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못해 사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지금까지 100%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평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라합으로부터 참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 모든 자를 사랑하되 특별히 라합과 같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